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1월 13일 토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VOA 뉴스입니다. 미국이 13일 예멘 내 이슬람 시아파 무장조직 후티 반군 시설에 추가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이날 새벽에 유도미사일 구축함 USS 카니함이 후티 반군 레이더 시설을 겨냥해서 토마호크 지상 공격 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하면서 추가 타격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미군과 영국군이 지난 11일 홍해와 아덴만을 통과하는 상선들을 공격하고 있는 후티 반군을 저지하기 위해서 예멘 내 후티 시설 수십 곳에 대규모 폭격을 단행한 데 이어서 약 하루 만에 이뤄진 후속 공격입니다. 앞서 대규모 폭격 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 늦게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표적 공습은 우리 인력에 대한 공격 혹은 적대적 행위자들에 의한 항행의 자유 위협을 미국과 파트너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후티 반군이 홍해 상선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면 확실하게 추가 대응할 거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후티 반군은 미군과 영국군의 공습을 야만적이라고 반발하고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12일 성명을 내고 홍해 지역의 국제 해운에 대한 공격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국제 공급망의 안전을 위협하고 전 세계 경제와 인도주의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후티 반군 측에 즉각적인 공격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2024년 지구촌의 첫 선거가 13일 타이완에서 치러졌습니다. 타이완은 이날 총통과 부총통 113명의 입법위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타이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지 시각으로 이날 오후 4시에 투표 종료 후 바로 개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선자 윤곽과 최종 개표 결과는 13일 밤이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총통 선거에는 집권당인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 제1야당인 국민당의 허우유이 후보, 민중당의 커원저 후보가 나섰으며 라이 후보와 허우 후보의 2파전으로 전개됐습니다. 민진당은 타이완의 독립을 선호하며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당은 독립을 추구하기보다는 중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는 그 결과에 따라서 차기 타이완 정부의 대중국 정책 기조가 결정되고 타이완과 중국 미래 관계, 중국과 미국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분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류젠 차오 중국 공산당 대외 연락부장이 12일 미국 워싱턴에서 회동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11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 후에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면서 관계 안정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총통 선거를 하루 앞두고 이뤄진 이날 회담에는 대니얼 크리튼, 블링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쉐펑, 주미 중국 대사 등 양국의 주요 인사들도 배석했습니다. 국무부는 회담 후 발표한 보도문에서 블링컨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타이완 해협과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양측이 협력 가능한 분야와 이견이 있는 분야를 포함해서 여러 양자, 지역,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중국에 부당하게 구금됐거나 출국이 금지된 미국인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두 사람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 중동 정세 등에 관해서 논의했다고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남부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14일로 100일째를 맞게 됩니다. 가자지구에서는 무력 충돌 발발 99일째인 13일에도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계속됐습니다. 팔레스타인 뉴스 매체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또 지난밤에 점령지인 요르단강 서안에 칼킬리아, 베들레헴, 헤브론, 나블루스 등을 급습하고 일대 주택을 수색했습니다. 한편 국제사법재판소는 12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제소한 이스라엘의 대량학살 혐의에 대한 이틀째이자 마지막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전날 남아공 측의 진술을 청취한 데 이어서 이날은 이스라엘 정부 측의 반론이 제기됐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 발언을 통해서 남아공의 전날 진술이 위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클래식 음악계의 거장, 미국인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의 생애를 담은 영화가 있습니다. 작곡가이고 피아니스트이고 지휘자였고 작가이기도 했던 레너드 번스타인의 삶과 결혼 이야기를 중심에 둔 영화 마에스트로가 지난달 영화관 상영을 시작했고 곧 넷플릭스 영상으로도 만날 수 있어서 세계 음악가 레너드 번스타인의 음악과 삶에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의 음악 여행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도성민입니다. 브로드웨이 뮤지컬 작곡가로 또 오페라, 오페레타, 교향곡, 관현악곡, 협주곡에 가곡과 합창곡, 그리고 음악 교육가로도 작가로도 이름을 남긴 레너드 번스타인의 작품으로 오늘 음악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현대적으로 각색한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를 아주 강한 느낌으로 기억하게 하는 음악입니다. 만보 프레스토, 번스타인의 지휘,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레너드 번스타인의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의 만보 프레스토,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가 듣는 사람들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아주 힘찬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마에스트로 레너드 번스타인과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번스타인이 뉴욕 필하모닉의 지휘자로 활동했던 것은 1958년에서 1969년이고요. 번스타인 이후에도 조지 셀, 주빈 메타, 로린 마젤 등 세계적 명성의 지휘자들이 뉴욕 필을 이끌었습니다만 아직도 뉴욕 필 하면 번스타인의 이름이 먼저 떠오르고요. 번스타인 하면 뉴욕 필하모닉의 연주를 만나게 되는 아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번스타인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음악 공부를 했고 세계적 명성까지 거머쥔 첫 미국의 지휘자라는 특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작곡가로서 남긴 그 다양한 부분의 작품들, 청소년 음악회를 이끌면서 텔레비전 매체를 통해서 더 잘 알려진 지휘자이기도 하고요. 독일 통일 때는 베를린으로 달려가서 동서독의 음악인들을 한데 모은 오케스트라로 음악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 번스타인의 영화 마에스트로는 이 브래들리 쿠퍼라는 배우가 번스타인 역을 맡았고요. 메가폰까지 들었는데 뉴욕필을 지휘하는 장면까지 거의 완벽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았을 정도로 역에 몰입했고 또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번스타인의 오페레타 캔디드의 서곡도 번스타인의 음악 세계를 보여주는 대표 작품으로 꼽힙니다. 뉴욕필의 연주로 들어보시죠. 세계 클래식 음악의 거장, 미국의 작곡가이고 또 지휘자로도 유명한 레너드 번스타인의 캔디드 서곡을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 추워질수록 따뜻한 곳, 따뜻한 분위기를 찾게 되죠.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분하고 부드럽고 정겨운 음악이 계절 때문에 움츠러들었던 마음을 편안하게 풀어주는데요. 겨울이 깊은 나라 러시아의 작곡가 차이콥스키 음악 가운데서도 이 겨울 풍경을 묘사하거나 겨울에 들으면 아주 따뜻함을 주는 음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이콥스키의 실내악 작품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현악 4중주 1번이 그런 음악이 아닐까 합니다. 현악 4중주 1번은 1871년 차이콥스키가 31살 때 만든 곡이고요. 슬라브 민족의 그 아름다운 민요 선율이 아주 짙은 곡인데 특히 안단테 칸타빌레, 느리게 노래하듯이라는 뜻의 지시어로 된 이 두 번째 악장이 제일 유명하고 또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즐겨 연주하는 독주 곡이기도 합니다. 담겨있는 사연도 많습니다. 차이콥스키가 시집간 여동생 집에 갔다가 그곳에서 일하던 목수의 흥얼거리는 소리에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모스크바를 찾은 작가 톨스토이를 반기는 어느 음악회에서 이 곡을 연주했는데 톨스토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감상했다는 곡이 바로 차이콥스키의 현악 4중주 1번의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입니다.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차이콥스키의 현악 4중주 1번 D장조 작품 번호 11의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에 클래식 고전 음악의 향기 나눠드리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차가운 계절에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클래식 음악들 골라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랑스 작곡가 엑토르 베를리오즈의 콘서트형 오페라 콘체르탄테 천벌받은 파우스트에 나오는 라꼬치 행진곡을 준비했습니다. 악마에게 영혼을 팔고 청춘을 얻었지만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노학자 파우스트의 이야기. 이 대문호 괴테의 파우스트는 많은 예술가들에게 다양한 영감을 준 희곡입니다. 지금도 정통의 파우스트 작품을 각색해서 올려지는 연극이나 또 다양한 형식의 무대 공연 소식을 들을 수 있는데요. 1800년대에는 리하르트 바그너, 프란츠 리스트,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같은 작곡가들에게 파우스트를 주제로 다양한 형식의 음악 작품을 만들게 했던 매우 영향력 있는 문학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베를리오즈는 파우스트를 주제로 천벌받은 파우스트를 무대에 올렸습니다. 아주 화려한 관현악 음악에 합창과 독창이 어우러지는 그러니까 연극이나 오페라보다는 좀 음악회의 느낌이 강한 오페라를 만들었는데요. 내용은 원작의 큰 흐름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평생 연구만 하다가 늙어버린 세월을 후회하고 있는 노인 파우스트에게 쾌락을 쫓아보라고 유혹하는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나타나고 환상으로 보게 된 아름다운 여성을 찾아 몰래 사랑을 합니다. 여성은 파우스트에게 버림받았고 어쩌다 어머니를 죽게 하는데 파우스트가 처형당하게 된 그녀의 소식을 알고 살리기 위해서 악마와 계약을 맺습니다. 살려만 준다면 자신의 영혼을 팔고 악마를 섬기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파우스트가 그녀를 찾았을 때는 이미 죽은 뒤였습니다. 파우스트는 그녀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하고요. 자신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줄거리입니다. 베를리오즈의 파우스트 작품에서 특별한 점은 원작에는 없었던 헝가리 평원을 배경으로 한 장면을 넣은 부분입니다. 파우스트가 세월을 추억하고 회상하는 맨 앞부분에 나오는 음악인데요. 젊은 농부들이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자신은 누릴 수 없는 청춘을 한탄하고 있는데 멀리서 헝가리풍의 군대 행진곡이 들립니다. 라꼬치 행진곡, 이번 곡도 레너드 번스타인이 이끈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 음반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베를리오즈 오페라 천벌받은 파우스트에 흐르는 라꼬찌 행진곡에 이어서 1700년대 독일 작곡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2장조 작품 번호 1041의 1악장 알레그로 들으셨습니다. 바이올린의 아이작 스톤이었고요.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궁정악단을 이끌고 있었던 30대 초반의 바흐는 일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작곡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오르간 음악이나 합창곡을 중심으로 하던 교회 음악을 벗어나서 세속적인 내용이나 그런 선율의 작품도 만들 수 있었는데 그때 나왔던 그 실내악이나 기악 독주곡, 협주곡들이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바흐를 대표하는 작품입니다. 들려드린 바이올린 협주곡 2번은 원래 바이올린 현 바소 콘티누오를 위한 협주곡 2단조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졌고요. 바이올린 협주곡 3편 가운데 가장 현대적이고 대중적인 선율이고 특히 2악장 아다지오는 아름답고 서정적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부분은 1악장 알레그로였습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1800년대 러시아의 작곡가 모데스트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 그림을 이어드립니다. 이 곡은 1874년에 무소르그스키 35살 때 작곡한 피아노 곡입니다. 화가이자 건축가였고 디자이너였던 친구 빅토르 하르트만의 죽음에 충격을 받았던 무소르그스키가 이 하르트만을 추억하고 하르트만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던 다른 친구가 추모하는 모습을 작곡가의 시선으로, 음악가의 시선으로 지켜보면서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죽은 친구의 유작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 전시회를 준비하는 다른 친구의 모습을 음악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이 작품은 나중에 프랑스 작곡가 라벨이 편곡한 관현악곡으로도 널리 알려지게 되는데요. 무소르그스키를 대표하는 작품이 됩니다. 자신이 전시회장으로 들어가는 느낌부터 전시된 그림 하나하나를 음악으로 그렸습니다. 당시에는 키예프 공국으로 불렸던 지금의 우크라이나 크이우에 세우기로 했다는 그 웅장한 문 모양의 건축물과 러시아식의 건물, 말을 타고 성에 들어가는 병사를 그린 그림을 음악으로 느끼게 해주는 그 표현력이 놀랍습니다. 전체 작품은 10곡으로 되어 있고요. 35분 정도입니다. 친구의 유작 전시회장으로 들어가는 자신의 느낌을 담은 프롬나드 부분,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VOA 한국어 방송에서 클래식 고전 음악의 깊이와 향기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피아노의 시인으로 불리는 프레드릭 쇼팽의 첼로 소나타를 들어보겠습니다. 쇼팽을 부르는 수식어처럼 쇼팽은 피아노 작품을 제일 많이 남겼고요. 관현악곡이나 실내악 작품은 많지가 않은데요. 아주 오랜 시간 우정을 나눴던 첼리스트 친구를 위해서 첼로 소나타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쇼팽의 첼로 소나타 G단조 작품 번호 65번입니다. 피아노와 첼로가 주고받는 대화 느낌인데요. 부드럽고 편안한 흐름에 첼리스트의 기교, 첼로 선율을 돋보이게 만든 곡입니다. 첼로는 자클린 듀필에, 피아노는 다니엘 바렌보임입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오늘 음악 여행을 마무리하는 곡은 루드비 반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내림마장조 작품 번호 73번입니다. 황제라는 부제로 더 잘 알려진 곡이고요. 작품의 초연 무대에 직접 나서지 못했을 정도로 베토벤의 청력이 상당히 나빠진 상태에서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을 황제라고 부르게 된 사연은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요. 출판업자가 이 곡을 듣고 그 느낌을 황제로 붙였다는 얘기가 있고 나폴레옹의 프랑스 군대가 빈에 주둔했을 때 한 연주가가 이 곡을 자주 연주를 했는데 어느 프랑스 장교가 이 작품은 협주곡의 황제 같군이라고 말한 것에서 유래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루드비 반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내림마장조 작품 번호 73의 2악장 아다지오 운뽑고 모소 느리게 하지만 조금 격하게 듣겠습니다. 프랑스의 피아니스트 발터 기제킹, 이탈리안 지휘자 알체오 칼리에라가 이끈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가 연주했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 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의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